오늘 말씀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좀 우리 살펴보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각자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는 이종호 선교사님만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깨달으라고 말씀 주신 줄 알았는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주인을 올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 되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전 성도의 주인이 될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주어지는, 따라오는 다른 육신적인 어떤 것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생을 걸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있죠. 아까 뉴스를 보니까 70대 할머니가요, 80대 자기 남편을요, 이렇게 네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 이렇게 막대기로 때려 죽였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도 술 먹고 때리고 맨날 그런 일을 거의 70평생을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때려서. 그래서 뭐 정상 참작을 한다든지 뭐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참고 참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고 많은 상황을 경험했다 한들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만큼 우리가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주인 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 이 전도자 바울이요, 성경에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실 그렇게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의미를 알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 앞에 결론 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이 자리와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엎드려서 기도해도요, 이 자리에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소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은 어떤 시야를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나의 경제와 나의 인간관계와 그런 것에 계속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작은 시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소원을 품은 우리에게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237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축복 속에 허락된 일본 현장,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또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 하셨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 속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닙니까? 아무리 겸손한다고 아무리 여러분 다짐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최고로 겸손한 그 문장이 뭐냐, 고백이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죠. 서밋의 삶뿐만이 아니라 삼제자, 첫 번째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자인데요, 렘넌트 후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모든 삶을 다 건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비밀 결사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목숨 건 사람들. 그리고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도 모르는 사단의 그 왕국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면, 홀리 메이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 홀리 메이슨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 비전교회라고 이름 명명하시면서 이미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우리 우선순위 삼고 따라갈 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재작년에 우리 임직식 있었죠. 우리 예배, 뭐죠? 임직식 그때 할 때 유광수 목사님 오셔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시대를 아는 중직자, 시대를 보는 중직자.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향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으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바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알고 또 믿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요,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뒤집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만 붙잡은 그 한 사람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 세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는 그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근데요, 이 십자가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굉장한 고통일 때,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렘넌트가 너무 빡셀 때 있잖아요. 진짜 말 안 들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저 아이를 내 십자가로 치겠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요. 예.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을 마치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물론 복음을 위하여 나의 악한 하나님을 떠나서 쌓아져온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도전하는 시간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최고로 축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신 그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왜냐? 이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근데 십자가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그 정도 고백은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정도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나 때문에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예,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낱낱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누굴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오늘 본문 2장 2절에 있고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다 한들 사단이 한번 흔들어버리면요,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강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빼앗겨버린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제서야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동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너희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왕권을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를 못해요. 어떤 선택 속에서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사단이 좋아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결박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에 타협하는 거 있죠. 너무 많은 순간에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다 이루셨구나. 아, 다 끝났구나. 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 다 끝내셨구나.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언제 알게 하셨습니까?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고요, 만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같이 다 이런 속에서 이걸 세상은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참 운도 좋았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지식의 전말인 거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성경에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 문제 해결자가 나의 주인 되셨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나의 주인이 되사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을 두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구원은 아무나 그냥 이렇게 믿고 영접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셨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쌓아온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 방에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거죠.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선물인지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게 언제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혈루증 치료해주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향에 찾아갔더니 웬걸? 다른 지역에 가면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구름떼처럼 몰려드는데 여기서는 뭐야 저거 목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천대하는 거예요. 뭐 기적을 일으켰다며 그런 얘기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지식이 가득하니까요. 바라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되게 기분 나쁘셔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셨냐 6절에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미치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른 시점에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내가 많이 행하지 못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믿지를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딜 가도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고향에서만 보여주실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수십 번도 더 읽은 사람인 거죠. 거의 모든 말씀을 암기하다시피 한 사람.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줄 수 읽기까지 하는 사람. 그 정도로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존경도 받고요. 그걸로 굉장히 지위,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써 있는데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그러면 뱃속으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아니, 이게 그 학자의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거죠. 끝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물 뜨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딱 보시고, 내게 남편이 없구나, 이렇게. 그 남편이 다섯 명이었나 그랬는데 그 남편도 지금 뭐 이혼했고 뭐 저쪽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자기 인생을 여러 남편들한테 맡겼었는데 그게 다 안 됐고 지금도 믿었던 그 남편이 자신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생이 사단한테 빼앗길 만큼 빼앗긴 상태인 거죠. 그 영혼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14절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 생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리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이분을 내가 의지하면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연약한 여인이요, 바로 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 평생 동안 사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한 족속인데 그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로 깨달은 거 있죠.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자기 마을에 예수님 모시고 가서 다 예수님 믿도록 만들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때는 이제 포로되어 있잖아요. 로마에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족속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다가 외국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의 유익을 쫓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기피하는 그 일을 본인이 자처해서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욕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들 것 같은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이렇게 겨우 있는 걸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성경을 엄청 잘 안돼, 이야 했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본받기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뭐 됨됨이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좀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경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고백들을 할 때도 우리가 눈물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들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언약을 우리가 조용히 고백하든 어떻게 고백하든 그 고백은 능력의 고백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런 것들요, 세상 노래방만 가도 다 쏟아내거든요. 모든 걸로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그쵸, 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떤 렘넌트가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눈물 순위 1번은 윤임선 장로님이시고, 2번은 신성수 권사님이시고, 3번은 목사님이신다면 저한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감사함을 몰라서 그래. 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모든 눈물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은 어떤 고통의 눈물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3번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떨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냐? 전도자의 삶이죠. 이 전도자는요,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건,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노예여도요, 세상에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바라봤는데 왜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라고 보기보다는요, 아,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졌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내 육신적인 상황은 굉장히 힘든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방향 맞춰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되게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했던,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시고 예수님이 크게 옆에서 다른 강의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99마리의 양을 돌보는 일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다음에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염물통에 가가지고 쥐염열매 물 위에 떠 있는 거몇개 주워가지고 그것도 지금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난 이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본다라는 영어 표현이 바로 Come back to himself입니다. 나 자신을 찾은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 진짜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요,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한테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아유, 아버지 얼마나 혼날까? 얼마나 내가 싫으실까? 뭔가 고민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맨발로 나와 있다가 아들이 보이자마자 뛰어나가지고 껴안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다른 하인들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지만 이 비유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예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안에 있지 않습니까? 축복 안에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수 있도록 한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 있죠. 그래서 62가지 삶. 이 62가지 하나하나를 다 보시다 보면은 반도 안 돼서 여러분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근데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확인할 응답입니다. 막 지금 막 공부해가지고 결론 내려야 될 그런 응답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삶. 그게 바로 62가지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은요,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삶. 그리고 답을 주는 삶입니다. 답을 가졌기에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시스템이 될수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건 지속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 장소에서 지속하여서 이 말씀 운동을 핀다. 그 자리는 무조건 시스템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요. 우리가 지속이라는 축복만 누리면 하나님이 이 시스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기는 삶입니다. 무엇을 남기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죠.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살아왔다. 그게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왜 남겨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 당장 우리 렘넌트들만 봐도요. 다락방 이단 다락방이 왜 이단이고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어떤 배경 속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증인돼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역사를 우리가 증인으로 작품 남기지 않으면 렘넌트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단은요, 한 인생을요, 자기 소나기에 올무로 묶고 또 함정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다가 무너지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약 제대로 깨닫고요. 전도자로 딱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 좀 돌봐주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이제는 답이 없는 불신 현장에 나아가는 자.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감당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강단에서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 내 아들이 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큰 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현장을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고 저 김정은을 보면서 저 배경의 흑암을 꺾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영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요, 북한과 한국이요 통일된다는 건 쉽지 않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너 예수님 믿지? 너 하나님 자녀지? 뭐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가는 발각돼가지고 죽었어요. 그 길가에서 그냥 길가에서 처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파벳으로 읽으시면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게 익투스라고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단어인데 그들이 서로를 확인했던 이 사인이거든요. 근데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테우 휘오스 소테르. 해석이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전도자들끼리의 사인이었습니다. 이게 딱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얼굴 뭐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상관없었어요. 이것만 알아보는 사람이면 무조건 끌어안고 울기 바빴습니다. 왜냐? 목숨 걸고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포럼을 통하여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이 맞는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포럼 속에서 이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 아까 우리 같이 부르셨잖아요. 이따가 끝날 때도 1, 2장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인데 이걸 쓴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법조인이었는데 한순간 인생이 꼬이니까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에 투신을 합니다. 근데 강에 투신을 하려는 찰나에 뒤에서 보던 어떤 사람이 건졌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칼로 자기를 찔렀는데 칼이 너무 짧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았는데 숨이 끊기기 직전에 또 살아나요. 줄이 썩어서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너무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담아서 쓴 고백이 바로 258장입니다. 이따 같이 고백할 건데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당했던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요, 찬송가에다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도 사실 바쁘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는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과 또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낱낱이 성취해 가시면 믿고 보여주실 거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집중훈련 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이 선지자가 그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850대 1로 붙어요. 저기 바알 이단 선지자들 850명이 제단을 놓고 하나님이 불 내려줄 때까지 춤추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엘리야가요,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일단 그 제단에다 물을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려요. 불이 붙어야 되는 제단에다 물을 막 붓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기적을 보여주실 게 확실한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그걸 다 태워버리거든요. 850명 선지자들, 아, 그, 그 뭐지, 선지, 거짓 선지자들 다 그 자리에 처형당합니다. 그 고백이 제 평생 고백이거든요. 목회자로서. 어떤 응답을 받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만 해도요 벌써 받은 응답이 커요. 이제 겨우 32살인데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앞에서는 세 발의 피지만 하나님이 벌써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응답을요. 큰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확실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틈타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않으면 늘 예배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응답과 성취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제 사건입니다만 그 한화연구소 폭발했잖아요. 우리 김성진 집사님 바로 옆에 건물이라는데 그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근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근데 그 평생을 그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자기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니까 두 명 그 자리에서 목숨 잃고 세 명이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예배 자리를 빼앗긴다. 이게 사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R.A. 토레이라는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최고의 번역은 내 인생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이고 단 한 번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살게 하시는 그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